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핵무기 소형화를 주장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무산됐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존 케리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That's why it's important for us to ramp up international pressure.
방금 존 케리 장관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을 강화해서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케리 국무장관이 이번 방한한 그 일정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케리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에 서울에 도착했는데요. 서울 도착에 앞서서 이틀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그 서울에서는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하고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 핵 문제라든지 북한 내부 정세라든지 동맹관계 이런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고요. 청와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그 케리 장관의 이번 한국 방문은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그리고 여기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논의될 현안, 의제들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케리 장관의 한국 방문은 지난해 2월 달에 서울을 방문한 데 이어서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주한미군 병사들하고 한국의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면담을 했고요. 또 이례적으로 한국의 고려대학교에서 교직원들과 교수 그리고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케리 장관의 이번 한국 방문이 관심을 끌었던 것은요, 북한이 최근 들어서 그 서해상에서 포사격 훈련을 잇따라 실시했고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게다가 또 한국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인민무력부장인 현영철, 숙청 등으로 인해서 그 북한 내부 정세가 좀 불안정하다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와중에 그 한국을 방문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주요한 북한 관련 현안들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나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한국을 방문한 것인데, 그러면 케리 장관이 이번 방문을 통해서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던 걸까요?
네, 존 케리 국무장관 이번 방한 중에 그 북한에 보낸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우려하고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케리 장관은 18일 그 한국 서울에 있는 그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그 외교장관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케리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추구하면서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한 간 이견은 전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북한은 우리에게 가장 큰 안보 우려 사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 들어보시는 대로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을 강화해 북한 행동을 변화시킨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고요. 동시에 그 북한에 대한 그 대화와 평화의 메시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케리 장관은 같은 그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 협상을 예로 들면서 미국은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 또 평화적인 화해를 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미국이 여전히 그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대화의 문을 동시에 열어놓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미국의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때는 뭐 늘 미한 공조를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케리 장관은 가령 1인치 1cm의 틈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그 특별하게 강조를 한 그 어떤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 의도가 어디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워싱턴 방문 기간 중에 사실상 국빈 방문에 준하는 그런 아주 융숭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네.
일본 총리로는 사상 처음으로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연설을 했고요.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국빈 만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언론들은 미국과 일본이 신미럴 시대에 접어들었다. 네.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과의 이런 좀 더 밀착해지는 그런 동맹관계에 비해서는 좀 다소 이렇게 좀 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네. 하면서 심지어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좀 균열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조차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의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캐리 장관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에는 전혀 이견이 없다. 북한의 도발과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 또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국 내 일각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불식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이런 맥락에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도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는 현재 최상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그 회담을 끝낸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일본이 아주 그 밀착한 그런 그 행보를 보이는 과정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조금 그 이제 한국이 그 미국과의 관계에서 좀 일본보다는 두 번째 뭐 이런 그런 순서가 아니냐 이런 그 뭐 의혹 또는 뭐 불안 또 불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좀 어루만지면서 좀 그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저 자리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런데 캐리 장관은 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간부들을 처형하는 공포 정치와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죠.
네,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 그 북한 내부 사정 무슨 숙청 같은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요. 캐리 장관은 그 18일 그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최근 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등을 거론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행동, 성격과 연계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공개 처형이나 숙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북한 인권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은 인권에 대한 존엄성이 가장 없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엔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캐리 장관은 또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추가 제재가 취해질까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그 캐리 장관의 이번 한국 방문에 대해서 보면은 그 북한의 최근 잇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행동이라든지 내부 문제와 관련해서 압박을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 상당히 강조점이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 아까 그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얘기를 했지만 사실 캐리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북한에 대한 압박 그리고 추가적인 제재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그 미국 정부는 최근에 북한이 그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 서한을 보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의 서한을 안보리에 보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안보리에서는 다음 주 중에 그 대북 제재 위원회가 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제재가 그 이뤄질지는 모르겠지만요. 미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 핵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추가적인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견해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하원에서는요, 한 예로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법안이 지금 회람이 되고 있고요.
네.
아직 성안이 돼서 의결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런 추가적인 대북 제재 문제가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캐리 장관은 또 주한 미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당시에 그때 지금에서 한국의 언론들은 그야말로 미국 관리들의 사드 문제 발언이 본물 쏟아지듯 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는데, 어쨌든 이 캐리 장관의 그 사드 언급,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언론이 그 사드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와 관련해서 그 여러 발언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크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캐리 장관은 그 18일 그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에 있는 용산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해서 그 미군 장병 앞에서 그 간단한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드 얘기라 할지라도 무슨 한국의 기자회견을 장소나 무슨 청와대나 외교부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주한미군 장병 앞에서 그 언급 연설하면서 그 언급한 정도고요. 또 이 내용 자체가 한국에 무슨 사드를 배치를 해야 된다든가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냥 사드를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요. 너무 저희가 그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 캐리 장관이 미군 병사들을 상대로 한 발언이었다고는 하지만 그 발언 자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 한국을 떠나면서 바로 그 직전의 행사의 일환으로 한 그런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그 캐리 장관의 발언이 있은 그 바로 다음 날에는 미국 국무부의 그 차관보가 그 사드의 영구 배치를 한국 내 연구 배치를 미국이 검토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또 미 합참의 부의장도 주한 미군의 그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불과 한 달여 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 문제는 지금 그 어느 세계 어느 누구와도 미국이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었다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조금 맥락이 다르고요. 그 톤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상당히 지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번 그 미국 내에서 나오는 캐리 장관의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잇따라 나온 그 발언들에 대해서 뭔가 계산되고 의도된 것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 측에서는 뭐 요청을 받은 바도 없고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도 없고 지금 뭐 논의한 적도 없다 그런 얘기를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6월 달에 미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할 때도 그것은 의제에 들어있지 않다 또 그런 발표까지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이 한일 관계 개선 문제도 참 이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캐리 장관이 이것 역시 강조한 문제 중 하나인데요.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그 캐리 장관이 그 한국 일본 그 관계에 대해서 그 좀 그 관계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윤병세 그 외무장관도 그 한국은 기본적으로 일본과의 그 건설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네, 자, 이 미국의 관리들은 거듭해서 한일 관계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 미래를 보자 그런 쪽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의 정서는 아무래도 일본과의 관계를 그렇게 뭐 전혀 없던 것처럼 그렇게 잊어버리긴 사실 쉬운 것은 아니죠. 그리고 캐리 장관이 또 방한 중에 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고려대학교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특별하게 인터넷 자유를 강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서울의 한국대사관, 미국 대사관의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캐리 장관이 고려대학교에서 한 그 연설의 그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말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개방적이고 안전한 인터넷,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캐리 장관이 연설을 한 건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현재 그 사이버 공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네.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공격을 가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캐리 장관은 북한을 한 가지 사례로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캐리 장관은 인터넷을 통제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그 비판을 가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례로 중국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인터넷을 통제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비판자들을 침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설의 주제대로 개방적이고 안전한 인터넷, 이것이 바로 캐리 장관의 강조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캐리 장관은 한국을 방문하기 앞서서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베이징에서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합의나 언급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네, 존 캐리 국무장관은 그 한국 방문에 앞서서 그 중국의 베이징을 방문해서 중국의 그 왕이 외교부 장과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도 논의를 했고요. 또 미중 관계,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요.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야망을 버리지 않는 한 경제적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16일 날 그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캐리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평화적 방식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그 시진핑 국가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리 장관은 중국이 북한의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핵타격 수단은 본격적인 소형화, 다중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다.
네, 방금 북한 국방위원회의 성명을 읽은 방송원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북한 국방위원회가 핵무기 소형화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성명 핵심 내용을 좀 요약을 해 주시죠.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의 정책 국이죠. 국방위원회 정책국이면은 사실 북한에서 핵심 권력기구입니다.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명인데요. 그 방송에서 들으신 대로 핵타격 수단이 소형화와 다중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핵무기 소형화를 완성했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국방위원회 성명의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력 강화 조치에 함부로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 주로 그 미국을 겨냥한 것인데요. 그 이 성명은 우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핵무기 소형화, 다중화에 대해서 언급한 것 말고도요. 또 최근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 사출 실험에 네. 성공한 것을 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쉽게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에 완전 성공했다. 이렇게 그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군사력으로도 이제 대화가 안 된다면은 군사력으로도 대응할 준비가 얼마든지 돼 있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위협성 그런 성명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성명의 주장 내용이 얼마나 그 정확한 것인지 그것은 뭐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은 어쨌든 이 성명이 나오자 이제 참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불안하기도 하고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냐 그런 데 대한 그 뭐 분석 회의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 핵 타격 수단이 소형화와 다중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다 이렇게 말을 한 것 이것을 소형화를 완성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까?
꼭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먼저 지적해야 될 것이요. 앞서 뭐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성명이 주로 그 북한 표현으로 하면 그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 즉 잠수함에서 그 장거리 그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 외부 세력이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런 내용의 그 성명이기 때문에요. 그 아시다시피 그 핵 미사일이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에서도 발사하는 게 있고 뭐 이동식 트럭에서 발사하는 것도 있고 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번 성명은 주로 그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그거를 주로 얘기를 한 것인데요. 이 문제 거기에 대해서 북한 그렇다면은 그야말로 다 소용화가 완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북한의 그 성명을 그대로 지금 그 보면요, 핵타격 수단이 본격적인 소용화 다중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만일 진짜로 완성이 됐다면은 완성이 됐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지 그런 단계에 들어섰는 게 오래됐다 이렇게 그 말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미국의 많은 그 전문가들도 그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그 탄도미사일이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점이 있기 때문에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다. 물론 의지도 갖고 있고 개발 중인 것도 알겠는데 이것을 아직 완성시키겠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이것을 북한 그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뭐 소형화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옵니다만은 핵탄두 소형화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 점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그 핵타격 수단 소형화와 관련해서 이것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핵탄두를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해서 발사하는 핵무기 소형화를 언급한 것이고요. 잠수함 발사 그 핵탄두를 특별히 얘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맥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소형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그 수준에 대해서 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사실 이 운반 수단이 마땅하지 않으면 이건 무용지물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면 어쨌든 그 투발을 하든지 네. 아니면 발사를 해서 장거리 미사일이라든지 네. 이런 데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형화하고 경량화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이 크기도 작게 하고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들은 여러 차례 고폭 실험을 거쳐서 그 크기도 작게 하고요. 그리고 무게도 줄입니다. 이 핵무기는 사실 초기 단계에서는 몇 톤에 이르는 그런 대형 그리고 무게도 엄청나게 나가는 네.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이 그 계속해서 개발이 되면서 크기가 작아졌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 기술 수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100kg이 조금 넘는 수준까지 핵무기를 그렇게 경량화 소형화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도 인도라든지 또 중국, 영국 이런 나라들 200kg에서 300kg 많게는 400kg까지 이렇게 무게를 줄인 상태인데요.
네.
대체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서 발사를 하려면은 이 핵무기의 그 중량을 500kg에서 700kg 정도 수준으로 가볍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상당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실험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작게 만들고 또 크기도 줄이는 것이 무게도 줄이는 것이 소형화 이것이고요.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실제로 소형화의 어느 단계에 이르렀느냐에 대해서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또 정부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좀 그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고 북한이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100kg까지 줄일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도 가벼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엄청난 그것도 그 엄청난 무게인데 그것을 바다 건너 대륙을 건너서 이렇게 멀리 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그 추진력 필요하고 또 기술도 필요할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 완성이 됐다고 하니까 참 어디까지 이것을 그 정확하게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이 과연 이렇게 소형화에 성공을 했는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 미국과 한국 정부 판단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그 북한의 이런 발표가 나오자 미국과 한국 정부가 반응을 보였는데요. 미국 정부는 북한이 그 핵탄두 소형화를 완성했다는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타격 수단 소형화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머리아 북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그런 역량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백악관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그런 역량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북한이 그 같은 주장과 관련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포함한 일체의 위협과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요. 또 전에도 그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그 소용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발사할 능력이 있다고 미군 사령관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공식적인 국방부나 국무부 백악관의 입장과는 좀 다르게 그 현장의 지휘관들, 군 사령관들은 북한이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믿는다라는 발언을 여러 사람이 했습니다.
네.
주한 미군 사령관이죠. 스케파로티 그 사령관이 바로 지난달에 상원의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이룬 것으로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태평양 사령관도 같은 자리에서 그 스케퍼르티 사령관의 견해에 동의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북한이 미사일을 미 본토에 발사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미군 북부 사령관입니다.
네.
고트니 사령관인데요. 이 사람도 청문회에서 출석해서 북한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 그럼 미국은 그 북한의 그 핵무기 소형화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을 불러일으켰고요. 이를 놓고 또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 단계에서 북한이 소형화와 관련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소형화를 완성한 것으로 보진 않는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국방부가 밝히고 있지만요. 바로 그보다 훨씬 앞서서 4, 5년 전에 당시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완성한 것으로 본다라고 국회에서 그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실제로 소형화를 달성한 것인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 거기에 대한 분석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그리고 최근에 성공했다고 얘기한 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계속 개발을 하고 있을 텐데요. 기술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나요?
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소형화, 그야말로 그 100kg짜리 아주 작게 그 핵탄두를 만드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네.
또 하나는 그것이 설사 완성됐더라도 그 재돌입 기술이라고 합니다. 재진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그 핵탄두를 실은 그 장거리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이것이 그 5,000km 이상 날아가는 그야말로 장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요. 일단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네.
다시 대기권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그 재진입, 재돌입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재진입할 적에 그 수천도의 고열을 견디는 이런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좀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미국의 그 우주 왕복선 그것이 이제 밖으로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그 왕복선의 아주 어려운 그 기술 분야가 바로 그 몸체를 열을 그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감싸는 그런 것이었는데 작은 이 조각들을 여러 개 붙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 그것이 탄 흔적이 보입니다. 연기가 이제 그을려 있는 그런 것이 보이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경우는요, 아, 그 미국의 전문가들은 아직 사실 북한이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가요. 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은 특별히 그 개발 단계에서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연구, 시험, 개발, 평가 이렇게 고도의 검증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번에 북한이 사출 시험에서 성공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첫 번째 초기 단계에 모의탄 한 발을 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 이걸 가지고 실전 배치라든지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사실 너무 지나친 시기상조적인 분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것은 실질적인 위협이 아니라 떠오르는 위협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북한에서 이제 이런 발표들을 연달아 이제 하면서 주변국들도 참 염려를 많이 하고 관심을 극도로 기울이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의 반응이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중국, 일본 모두 이거에 대해서 그야말로 우려하고 염려하는 반응을 드렸는데요. 중국의 그 흑내의 중국 외교부 대변인 21일 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우리는 그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당사국이 그 절제를 유지함으로써 사태를 완화하고 서로 자극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반복을 했고요. 일본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일본 북한의 이 같은 그 핵과 미사일이 일본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일본 정부는 중대한 관심을 갖고 각종 정보 수집과 함께 만전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무산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반 총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북측 당국이 저희 개성공단 방북 허가 결정을 철회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철회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평양의 결정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자, 이 반기문 총장은 물론이고 반 총장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실망했을 것 같은데요. 자, 반 총장이 18일 서울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북한으로부터 개성공단에 와도 좋다는 승인을 받은 상태 아니었습니까?
예, 반기문 총장이 개성공단 방문 사실을 밝힌 것은 19일이었습니다.
네.
19일이었는데요. 이 개성공단 방문과 관련해서 유엔이 뉴욕의 북한 대표부와 이렇게 협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 서울을 방문하는 지점에 그 이전에 이미 북한 대표부로부터 개성공단 방문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북한의 최종 확인이 방문을 허락한다는 확인이 떨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북한이 방문을 철회하고 취소한다라고 통보한 것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발표를 한 다음 날, 개성공단 방문이 예정된 바로 하루 전날인 것은 확인된 상태입니다.
네, 이 초청을 허락한 것도 또 놀라운 일인데 그것을 또 철회한 것도 또 놀라운 일입니다. 연속 놀라운 일인데 북한이 오라고 했다가 이렇게 갑자기 철회한 이유가 뭘까요?
북한은 뭐 철회 배경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한국의 여러 언론 보도나 그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요. 반기문 총장이 그 언급에 대해서 평양 당국이 좀 기분을 나빠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요. 서울을 방문한 그 반기문 총장은 19일 날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 등이 안보리 뭐 결의에 위배된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겁니다. 아마 이거에 대해서 그 북한 당국이 좀 기분을 나빠하고 갑자기 그 입장을 번복해서 그 초청을 그 철회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이 방북 불발이 이렇게 되니까 평양 내부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지적들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아, 그 평양 내부의 그 정세 불안정보다는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예측 불가성이 좀 많다라는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그 유엔 사무총장의 방문을 허용을 했다가 실제로 방문이 이뤄지기 하루 전에 철회하고 이런 것은 사실 유엔 사무총장이면은 국가 원수급에 준하는 그런 그렇죠. 고위직 아닙니까?
네.
또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평화를 그 고양하고 또 분쟁을 조정하는 국제사회의 최고위급 그 기구 아닙니까?
네.
이런 유엔 사무총장의 방문을 허용했다가 바로 다음 날 또 철회하고 이런 것은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결례인데 이것이 북한 정권의 말하자면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예측 불가능성을 좀 반영한 것이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북한에 좀 있었지만 유엔의 사무총장과의 그 관계에서 이런 갑작스런 그 정책 결정 취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 국제사회나 전문가들은 이런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이 그 반기문 총장을 초청을 했다가 그야말로 돌연 하루를 앞두고 그 철회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 북한의 손해다. 북한이 그 좋은 그 기회를 놓쳤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도 그 여러 가지 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 한국의 그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것이 눈길을 끕니다. 그 한국인인 반기문 총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그 분단 극복 의지를 지구촌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돌연 문을 닫아건 것은 누가 봐도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전 세계는 북한이 국제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나라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반기문 총장은 일단 그 기대했던 개성공단 방문이 무산이 됐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또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유엔으로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소식과 함께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주장했다는 내용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무산된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